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신생회사 어거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매주 금요일을 마음 챙김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회의를 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더 편안한 근무일이 되는 거죠. 이 회사는요, 여성의 월경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관리자는 분기별로 마음 점검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업무 강도나 자신의 급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또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나디아 오카모토 씨는 2년 전에 이 자아상, 대인관계 또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정신질환인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직원들이 과로로 지치지 않도록 동료 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렸는데요. 1997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Z세대, Z세대 직장인들의 이야기로 이들이 앞으로 직장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한 전망과 그 이유를 설명해놨습니다. 신문은 Z세대 직장인들이 인식하는 일과 삶에 관한 배경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언급했는데요. 전 세계가 공중보건 위기를 겪었을 당시에 일과 삶에 관한 관점을 만들어갔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직장이 폐쇄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직장이 어떤 것인지, 또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경영진, 직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조직 구조 등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팬데믹이 끝난 후에 관리직에 오른 이 Z세대들은 직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신문은 설명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음 챙김 금요일 같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직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ADP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직장인 중에 Z세대는 약 17%에 그치지만 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2019년보다 지난해에 1.2배 더 빠르게 Z세대를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레주메빌더.com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 기성세대 관리자는 다른 세대보다 Z세대 직장인들과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을 잘 못 맞추는 데다가 불합리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보는 등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Z세대들의 숨겨진 지도력의 징후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석을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Z세대들이 현재 관리자들에게 준 인상과 모습들이 때로는 계층과 복장 규정 또 명령 체계를 거부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이들은 정신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개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Z세대 37%가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지만 이들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22%, 또 베이비붐 세대를 이은 X세대는 26%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 남성과 여성은 정신건강 치료 비율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어거스트 회사 직원들은요, 운동화와 운동복을 입고 사무실 안팎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만큼 이 세대는 직장 상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전 세대와는 또 다릅니다. 직장 상사에게 바라는 최고 덕목으로 인내심 또 공감력을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공감을 보여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3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비행기 안전.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된 사망자 통계를 다양한 교통수단별로 분류한 연구 결과를 몇 년 전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10억 마일이라는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는 10억 마일, 그러니까 16억 킬로미터당 7.28명이 사망하는 가장 치명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기체 사망률보다 17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 비행기 순으로 점점 더 안전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비행기라고 나타난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대중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안전하다고 꼽을까요? 최근 자주 등장하는 항공기 비행사고 뉴스로 비행기 여행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가 비행 중 하나의 엔진에 불이 붙었던 사고가 있었죠. 또 다른 날에는 비행기 바퀴가 이륙 직후 주차된 차 위로 떨어졌고요. 바로 다음 날 다른 비행기는 유암 문제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비행기 여객기 객실 벽이 뜯겨져 나갔던 보잉 747 맥스 9 항공기 소식도 세간의 큰 화제였었죠.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비행에 대한 우려에 관한 질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비행 안전이 개선되고 있다고 연방 데이터가 보여준다면서 미국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PR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비행기 사고와 사망은 드물고 감소하고 있다면서 항공사를 위한 무역협회인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상업비행기 사고의 수는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상업용 항공기 산업에서 총 30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사고는 한 건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11건의 치명적 사고가 발생해서 63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놀드 바넷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 비행기를 타든 승객이 사망할 확률은 1,340만 분의 1이었습니다. 1968년부터 1977년 사이에는 35만 분의 1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 것이죠. 자, 미국에서 비행기가 안전한 이유 첫 번째로 최근 타이어 분실, 엔진 화재, 유압장치 문제를 겪었던 항공사의 항공기 석대는 모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는데요. NPR은 항공안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도 백업 장치로 작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잘 훈련돼 있다는 점도 꼽았고요. 항공기 승객을 위한 조언도 있었는데요. 폴리에스터 셔츠 등 합성 섬유로 된 옷보다는 면으로 된 의류, 또 굽이 높은 힐보다는 편안한 운동화가 화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도를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행기 탑승 전에 식사하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 비상구 위치를 기록하고 안전수칙을 청취하는 것은 승객이 할 수 있는 안전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은퇴연금. 미 노동부 웹사이트는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은퇴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권하면서 이 돈을 빼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원금과 이자 그리고 세금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등의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인들이 고물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은퇴연금 401k를 현금 인출기처럼 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문 투자 자문사 벤가드 그룹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기록적으로 높은 비율의 401 계좌 보유자들이 재정적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계좌에서 조기 인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가드의 은퇴 플랜 참여자 중 3.6%가 지난해 조기 인출을 했는데요. 이는 2022년의 2.8%와 코로나 팬데믹 전 평균 약 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고용과 근로자 수입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양육비, 자동차 보험 비용의 상승과 같은 재정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제적 압박은 2022년과 지난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퇴거 방지, 의료 및 등록금 지급 등 경제적 어려움 관련 이유로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돈을 뺀 사람 중 약 40%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75% 이상의 경우 5천 달러 이하의 돈이 필요해서 은퇴연금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는 참여자 중 약 13%가 아직 대출을 상환 중이었는데요. 이는 2022년에 1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잔고의 절반 또는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지급 잔액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기사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에서 중간 단계 접근법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BOA가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판적인 입장을 다룬 인터뷰 기사 내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튼 전 보좌관이 이 중간 단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이 중간 단계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접근법이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됐었지만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런 접근 방식이 김정은 정권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해서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볼튼 전 보좌관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과거에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포기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시설의 위치를 공개하고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건가요?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동결 약속 후에도 비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신뢰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기자 질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예,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이런 접근법이 북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위성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했다고요?
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점차 발전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을 이용해서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을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또 위성 역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북한의 위성 역량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 ICBM급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 발사 시도를 포함해서 거의 100번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고요. 그중에 13번은 ICBM 비행시험이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발전이 미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기요 사령관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는 신형 고성능 액체 추진 ICBM과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고체 추진 ICBM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전은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갖춘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경보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 NGI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2028년까지 이 NGI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 북한의 진전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알래스카 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운용 중이고요. 이 차세대 요격기 NGI는 이를 대체해서 북한과 이란의 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VOA가 중국 내에 수십 개의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 기사를 냈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수입이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국무부 입장이 나왔네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답변하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운영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런 제재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 문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주미 중국 대사관의 류펑유 대변인은 BOA의 이메일 질의에 답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결의가 단지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중국이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죠.
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2017년 12월에 채택됐는데요.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걸 요구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북한 국적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 북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의 공보실 관계자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서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 노동력이 포함된 상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세관 국경보호국은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을 근거로 해서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북한 노동력 등 강제노동을 이용해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 위험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예,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는 북한 강제노동에 동원된 중국 업체 상품의 미국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걸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의 핵무력 시위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의혹은 어떻게 제기된 건지 정리해보죠.
예,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현지 방문, 또 무역 통계 등을 통해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걸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이 15곳, 그리고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가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노동에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걸로 파악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유통업체는 어떤 반응인가요?
예, 특히 트라이던트 씨푸드, 시스코 같은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은 해당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강제노동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최근에 미 국무부가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해구산 보유 발언과 관련해서 나온 입장인데요. 자, 미국 정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 기사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BOA와의 이메일 논평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 및 우크라이나 국민 지지와 관련해서 큰 우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투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산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미국은 이런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나요?
예,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고요.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도 제공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될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걸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등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고 이런 물자 제공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걸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인도한 초기 물량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아침밥과 관련한 재미있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요즘 미국인들은 아침 식사로 뭘 먹고 또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생활 속 경제, 미국의 아침밥 경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청소년 두통 야기하는 불규칙적 아침 식사. 최근 아침밥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신경과 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잦은 두통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잦다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뜻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잦은 두통의 위험이 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약 13%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년 학생, 그러니까 12살부터 19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그 비율이 27%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옛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밥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밥은 영어로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유래됐는지 알아볼까요? 아침 식사 식품 전문 업체인 타타 소울풀의 설명입니다.
Breakfast provides the body and brain with fuel after an overnight fast. That's where the name originates.
아침 식사는 밤사이 수면을 취한 뒤 일어나서 신체와 뇌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밤사이 자면서 식사를 못하는 일종의 단식, 즉 패스트를 끝낸다, 브레이크한다 라는 뜻에서 바로 breakfast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타타 소울풀의 설명 더 들어볼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ating breakfast every morning and daily fruit consumption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healthy eating habits.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버드대학교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정기적으로 거르는 남성은 규칙적으로 먹는 남성보다 심장마비의 위험이 27%나 더 높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뭘까요? 미국의 투자정보 전문 매체인 인사이더 몽키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침 식사를 조사해서 1위부터 16위까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옥수수나 쌀, 보리, 밀과 같은 곡물 원재료를 이 가열조리에 넣어서 얇은 조각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보통 우유에 넣어서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이 판매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시리얼 제품을 파는 업체는 74개에 달합니다. 시리얼을 만드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켈로그입니다. 이 파란색 박스에 호랑이가 그려진 시리얼 콘프로스트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지난 2023년 매출액은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4위는 뭘까요? 아보카도 토스트라고 합니다. 식빵을 구워서 그 위에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인 아보카도를 자르거나 으깨서 올려놓는 음식인데요. 자, 그 위에 계란을 얹어서 먹거나 토마토 등 다른 채소 혹은 꿀이나 시럽 등을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3위는 달걀입니다. 미국에서 아침에 달걀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삶은 달걀로 먹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서 익히는 계란 프라이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프라이팬에 깨뜨린 달걀을 휘저어서 먹는 스크램블 에그 등이 있습니다. 자, 2위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음식인데요. 주로 프라이팬에 구워서 계란 혹은 감자 등과 곁들여서 같이 먹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바로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는 곡물가루에 우유나 계란 등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이를 프라이팬에 납작하게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보통 한 겹으로 먹지 않고 3겹 이상 만들어서 그 위에 버터를 올리고 시럽을 듬뿍 뿌려 먹는 게 보통 미국인들이 팬케이크를 먹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장보러 가볼까요? 앞서 언급한 미국인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직접 해먹기 위해서 한번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요리만 하기로 하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형 식료품점에 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팬케이크를 만들 재료와 함께 마실 커피와 우유를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놓고 먹을 시리얼도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골라볼게요. 보통 한 박스에 12알이 들어있는데 $7.5 정도 하네요. 베이컨도 골라볼까요? 베이컨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가 얇게 썰려서 340g 정도 들어있는 팩으로 판매되는데요. 한 팩에 $6.5 정도 하니까 두 팩을 담아보겠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도 골라보겠습니다. 버터밀크 팬케이크 믹스 900g 한 봉지가 약 $6.5 하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은 10장에서 12장 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시리얼을 골라볼 차례입니다. 앞서 켈로그에서 만든 콘프로스트가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이 제품 중 가장 일반 크기인 700g 한 박스가 약 $5 합니다.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시리얼은 한 박스에 $5.5에서 $7 정도 합니다. 아예 이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 덩어리로 만들어서 파는 그래놀라 제품은 310g 한 봉지에 $9가량 하네요.
이제 식사류로 살 곳은 얼추 다 골랐고요. 이제는 음료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아예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을 수 있는 기계를 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직접 내려서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커피가루를 채워놓은 캡슐을 기계에 넣어서 내려 마시기도 하는데요. 원두와 캡슐 둘 다 골라보겠습니다. 원두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저렴한 것은 340g 원두 한 팩에 $7.5 하는데 비싼 제품은 $17.5 하기도 합니다. 캡슐 커피는 스타벅스나 던킨 도너츠, 피치커피, 네스프레소 등 대부분 유명한 커피 업체에서 만든 캡슐입니다. 제일 유명한 이 스타벅스 캡슐 한 팩을 골랐는데요. 1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가격이 $8 하네요. 우유 역시 제품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월마트나 타겟 등과 같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는 자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데 주로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부분 half gallon, 그러니까 1.9리터에 $2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제품 말고 유기농 제품도 많이 사는데요. 같은 크기가 $5 하니까 저렴한 제품보다 $3나 더 비싼 겁니다. 제가 앞서 둘 다 먹어봤는데요. 미각이 그렇게 유난한 것도 아닌데 저렴한 제품에서 조금 더 이 우유의 비린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기농 우유팩 두 개를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장을 다 봤는데요. 다 담으니까 $60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한 번에 다 먹을 건 아니니까 한 끼로 치면 4인 기준 약 $3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장을 봐서 아침마다 해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매장에서 파는 아침을 많이 사 먹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아침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아침용 메뉴로 머핀이나 비스킷 등과 같은 빵에 햄이나 계란, 베이컨, 그리고 치즈 등을 넣어서 팔기도 하고요. 가정식으로 이 팬케이크에 베이컨과 오믈렛 등을 팔기도 합니다. 4인 기준으로 사보겠습니다. Can I have 2 sausage, egg and cheese, mackerel, 1 big breakfast with hotcakes, and 1 hotcake please? In addition to that, 2 apple juice please?
소시지와 치즈, 계란이 들어간 빵 두 개와 팬케이크와 스크램블 에그, 소시지 등이 들어간 메뉴와 또 팬케이크 단품을 시켰고 사과 주스 두 개와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요. 다 시키니까 약 $23가 나왔습니다. 직접 싱싱한 재료를 골라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요리해 먹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매장에서 사 먹는 것이 가격도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아침 식사, 경제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14개월 동안 남은 대통령 임기를 채운 다음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대통령으로서 4년 정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을 때 미국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65년 새로 시작된 임기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미국은 남 베트남군에 군사 고문단을 보내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병력을 파견해 남 베트남군의 군사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자 베트남 공산주의 혁명가인 호찌민은 1945년 9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베트남은 독립을 위해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1950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하자 미국은 당시 사이공에 기반을 둔 베트남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1954년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완전한 독립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5년 베트남 남과 북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북쪽은 독립운동가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부가 장악했고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오딘 GM 대통령이 반공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을 이끌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 베트콩이 남베트남에서 무장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반정부 게릴라 조직으로 북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나중에는 북베트남 군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베트콩의 목표는 베트남 남부에서 반공 정부를 전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남 베트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많은 미국인도 존슨 대통령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남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존슨 대통령과 많은 미국인은 남 베트남이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65년 1월 린든 존슨 대통령의 새 임기가 시작되자 대통령 군사 고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군사 고문들은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 군이 머지않아 전투를 중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2월 6일 베트콩은 베트남 중부 플레이꾸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존슨 대통령 행정부는 즉시 북베트남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 행정부는 북베트남 공습 명령과 함께 지상군 파병을 단행했습니다. 1965년 3월, 첫 번째 미국 지상군이 남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해병대가 남베트남의 항구 도시이자 휴양지인 다낭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파병을 본격화했습니다.
언론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관측통들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존슨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력 신문사 기자인 제임스 레스터는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선언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개입과 관련한 자신의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분쟁이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전쟁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전 개입을 점차 늘렸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침략을 막고 미군을 보호하는 조처가 가능하도록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1964년 베트남 전쟁에 더는 미군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베트남 전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도 베트남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위대한 인물 도시공원 조경사 프레데릭 옴스테드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 시 경계선 안에 사는 인구만 2023년 기준 약 834만 명에 달합니다. 도시의 중심인 맨하탄에는 수십 층의 고층 건물이 밀림처럼 들어서 있고 차량과 인파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복잡한 도시지만 그 한복판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넓고 푸른 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머리를 식혀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외도 아니고 도시 중의 도시인 맨하튼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원은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에 가까운 크기인 이 공원에는 중심부의 대형 잔디 광장, 동물원, 폭포, 호수 등이 있으며 연간 방문객 수는 4,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주고 기후를 완화해주며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이 공원을 설계한 인물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조경사로 불리우는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입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한 옴스테드는 일찍부터 도심지 휴식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옴스테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로부터 시작해 미국 내 수많은 도시공원을 건설한 이정표적인 조경사였습니다. 옴스테드는 또한 언론인, 사회 비평가, 공공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1822년 미국 동북부 코네티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옴스테드는 부유한 상인으로 자연과 인간, 명승지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옴스테드는 14세 때 예일 칼리지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중에 눈에 심한 온나무 독이 올라 시력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옴스테드는 지형 엔지니어 견습공, 상인, 저널리스트 수련생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장차 평생 전문 분야인 조경 설계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초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20살로 접어들면서 점차 시력이 개선되자 옴스테드는 예일대학교에서 과학과 공학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과학적 농사법을 사용하는 농업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깊었던 옴스테드는 당시 노예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그런 옴스테드에게 미국 남부를 취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옴스테드는 그 청을 받아들여 1852년부터 1855년까지 매주 한 차례씩 그곳의 농업 방식, 노예제, 노예제도가 남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로 옴스테드는 저널리스트로도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그가 1861년에 목화의 왕국, 또 같은 킹덤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저서는 남북전쟁 이전 남부의 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객관적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옴스테드는 휴가 때면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특히 잘 조성된 영국의 조경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바를 어느 미국 농부의 영국 여행기라는 저서에 담았습니다.
옴스테드가 신문에 글을 쓰던 무렵인 1857년 뉴욕시는 센트럴 파크 건설업자를 뽑기 위해 공개 경쟁을 실시했습니다. 옴스테드는 젊은 영국 태생 건축가 칼버트 복스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 설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넓은 잔디밭을 중심으로 풍부한 식재와 목가적 풍경을 갖춘 동시에 도시와 이용자의 필요를 잘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지면 아래로 낮추어진 횡단도로를 내 도시교통을 고려하면서도 공원의 감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32개 팀과의 경쟁에서 이겨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옴스테드는 센트럴 파크의 감독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1861년까지 그는 도시공원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을 접목시키는 미국 최초의 프로젝트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옴스테드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이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여러 나라의 엔지니어, 정원사, 석공, 인부 등 2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공원의 도로를 내기 위해 바위를 깨뜨리는 데는 남북전쟁 시 최대의 격전 중 하나인 게티스버그 전투 때보다 더 많은 화약이 사용됐습니다. 19세기 뉴욕의 공공 프로젝트 중 센트럴 파크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옴스테드는 1865년 이후 30년 동안 전업 조경가로 활동했습니다. 옴스테드와 복스 두 사람은 옴스테드 복스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출범하고 1872년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뉴욕시의 성공적인 도시공원 건설은 이후 미국 여러 곳의 자연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일부의 예는 뉴욕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필라델피아의 페어몬트 파크, 뉴욕시의 리버사이드 파크와 모닝사이드 파크, 디트로이트의 벨 아이슬 파크,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주변 조경,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 조경 등이 있습니다.
1864년에서 1890년까지 옴스테드는 첫 요세미테 공원계획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이 일대를 영구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의 공원 조성 사업도 지휘했습니다. 1886년 이후 옴스테드는 주로 보스턴시와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시의 여러 공원과 명승지, 도로망 설계, 보스턴 항 일대 개선 계획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1880년대 말 시카고시는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옴스테드를 조경 프로젝트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옴스테드는 이곳을 시카고의 인기 있는 잭슨 공원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옴스테드는 1895년 현업에서 물러나고 그의 두 아들인 존 찰스 옴스테드와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주니어가 옴스테드 브라더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미국 조경가 협회와 하버드대학교 조경 프로그램도 설립했습니다.
옴스테드가 세운 회사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공원, 주거단지, 대학 캠퍼스, 국립공원, 도시계획 등 500여 건의 작업을 수행했고 6천여 건의 보고서와 서신을 남겼습니다. 옴스테드의 조경에는 7가지의 S라는 디자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S는 시너리, 즉 멋진 경관입니다. 두 번째는 스위터빌리티, 적합성입니다. 지형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일입니다. 독특한 성격이 있는 조경입니다. 목가적이라든가 그림 같다든가 하는 특유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subordination, 주된 존재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종속적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다섯 번째, separation, 분리입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갖는 존재들은 분리시킴으로써 개별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sanitation, 위생입니다. 청결, 하수 처리 시스템 완비 등 보건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서비스, 도시 공원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정신과 신체의 웰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옴스테드는 몸이 쇠약해 73세 때인 1895년 일에서 손을 떼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1903년 그곳에 있는 맥클린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병원도 옴스테드 자신이 설계도를 만들어준 곳이었습니다. 그가 타계한 후 미국 여러 곳에는 옴스테드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 건물 등이 등장했습니다. 동부의 명문 하트포드 대학은 학생회관 명칭을 옴스테드 홀로 명명했습니다. 요세미테 국립공원의 옴스테드 포인트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가 살았던 매사추세츠주 브룩라인의 저택은 국가유적지,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날 그 아들들이 설립한 조경재단은 옴스테드의 이름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정하며 그의 역사와 유산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한 신념으로 공원 조성에 일생을 바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